말씀은 빌립보서 1장.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에서 인간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15절 16절을 포함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과 지도력과 주님으로 받은 많은 계시를 시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질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이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또 짧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시기 혹은 질투라는 단어를 보면은 jealousy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envy, 우리 envy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요, 단어의 envy는 단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혹은 적게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적게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영어 단어 지금 방금 들었듯 그 jealousy하고 envy라는 두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해서 두 단어는 또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jealousy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드러내는 감정의 단어입니다. envy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마음이 슬퍼지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되는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envy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보는 것, look이라는 단어와 against, 반대하는 것, 그것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반대의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질투로서 그 사람에 대한 것까지 그 대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고통까지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표현을 종종 그의 편지에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각각 시기와 다툼이라는 그 단어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그리고 시기로 인한 다툼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지 꼭 알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관이 같은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유지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콩팥과 간과 폐와 장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심장 기능을 한다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각의 교회 성도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그렇게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각자의 은사는 시기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함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남이 무엇을 갖고 있나 보기 전에 물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시기와 다툼의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많은 영향력과 그의 영적인 탁월함과 특별히 바울에게 허락된 주님의 그 말씀들과 그의 열정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 교회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 일부의 지도자들은 시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까 언급한 envy라는 단어 뜻처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고통까지 어쩌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시기가 막 끌어올랐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이 병적으로까지 심해지기도 했었겠죠. 하여튼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 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심에 대해서 위안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고소함을 느끼며 스스로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그들의 그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고통을 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은혜로 전해야지 이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한다라는 것을 듣게 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뭔가 울분을 느끼고 답답한 마음을 그 갇힌 몸으로서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당신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너 없어도 복음이 잘 전해진다. 네가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입증을 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불안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혹시 이 설교에서 드라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응답하라 1997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서민들의 애환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그 각각의 그 가정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굉장히 내용이 따뜻하고 재밌고 여튼 그렇습니다. 인기도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에피소드 중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주요 가정 중에 한 가정의 엄마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파서 병원을 입원했나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동안 비우게 된 거죠. 근데 엄마는 거기서 떨어진 상태에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없이 가정이 잘 안 돌아갈 텐데 나 없이 잘들 살고 있나? 그 집은 아빠와 남자 아들 둘만 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와 그 두 아들은 엄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어서 엄청 잘 지냅니다. 마음대로 어질러 놓고 TV 마음대로 보고 막 그냥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엄마가 돌아오고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아마 힘들어하고 너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지낸 거죠. 엄마는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난 뭔가? 내 존재는 이 가정에서 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매우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울한 엄마의 모습을 처음엔 잘 이해 못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된 이 삼부자는 사실 엄마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다음부터 마구마구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일부러 막 물건을 찾지도 못하고 엄마 이거 어디 있어? 그러면 아유 얘는 왜 그것도 못 찾니? 그러면서 찾아주고 음식을 막 다 망쳐도 막 일부러 막 어떻게 망쳐는지 망쳐면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유 비켜봐 내가 좀 해줄게. 그러면 엄마가 막 음식 해주고 정돈이 안 돼갖고 막 엄마를 부르고 막 등등 이렇게 합니다. 엄마는 자식들과 남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막 느끼기 시작하면서 무기력과 우울한 모습에서 막 나오고 다시 활기찬 엄마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죠. 우리나라는 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인 광고, 구인. 직장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구인 광고가 뜨죠.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는요. 구인이라기보다요, 포지션이 오픈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지션이 오픈됐다. 그래서 job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포지션, 자리가 비었다라는 거죠. 자리가. 이 두 가지 표현은 상당히 다른데요. 인사과적인 HR이죠. HR, Human Resource. HR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요. 거기서는 자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리. 그 자리는요, 짝딱 그 자리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어요. 책임이 어떻게 되고, 직위가 어떻게 되고, 연봉이 어떻게 되고, 쉬는 날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자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지션, 그 자리는 그 회사의 필요와 재정이 있는 한 그 자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인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뜻이죠. 하여튼 자리는 계속 있고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 인간은 참으로 슬픈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그냥 채우는 존재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회사를 떠난다고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그 회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휴, 저 사람이 떠나면 우리 회사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사실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보통 그 사람의 직위를 누군가가 채우기 때문이고 또 그 세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도리어 회사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우대한 것을 그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기에 사람들이 우대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나가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 줄 걸로 생각해서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회사를 그만둔 뒤에 똑같은 거래처 사람들이 자신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당황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를 보면 사회에서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를 보고 대하지 그 사람을 보고 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중에 고통을 더할 줄로 알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곤경에 처하고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또한 마음이 힘들어할 것을 너 없어도 잘 돌아가는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는 것, 이제 당신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싸움처럼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사뭇 너무도 다릅니다.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어떤 공격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공격을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상대방이 죽을 각오로 덤빌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아마도 죽었는데 움직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역사 선생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을 각오로 덤비는 일본 군인들이 일렬로 서갖고 쫙 서갖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총을 막 쏘는데 총을 막 맞으면서 다리는 계속 움직여서 앞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기겁을 하고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단지 원한 것은 그가 간절히 소망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게 그 자신의 몸이 허락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은 사실 공중의 그 공격이 그냥 vaporize,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고 내가 죽는다면 사실 나에게는 그게 더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는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니라.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나 지금 이렇게 육체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 분명한 것이고 너희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26절과 27절을 통해 내가 정말 이 몸을 입고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기쁨이 사도 바울을 통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시기와 다툼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더할 것이라는 그들의 바람은 그렇게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마치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 내가 감사하게 그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육체라는 것을 이 땅의 삶으로 허락을 하셨고 이 육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육체 안에 내가 거할 때 나는 그 몸으로 그렇게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기업에서 내 직위에서 내가 있게 되고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책임과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도 크고 나도 크고 또한 거기서 일하면서 내 가정을 또한 건사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창세 이래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을 입고 이 땅에 2023년 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고 임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게 일할 수도 있고 대충 일할 수도 있고 일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회사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듯 우리도 육체를 떠나 허무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도 주님 앞에서 책임감 없는 그리스도인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렇게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육체 안에 거할 때 내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임무를 내 육체 안에서 다하고 주님께로 갈 때 또 다른 내가 아닌 또 다른 육체를 갖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그렇게 또한 대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그렇게 이어진 방법이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진 방법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너희에게도 주셨다.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태어난 이유를 자신이 아는 것처럼 그들 성도들도 그렇게 알 때 교회가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육체 안에 거할 때 책임을 다하라 하고 말이죠.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스펄전 목사님 저도 참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10대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0대부터. 그런데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그 고통과 병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40년 동안 런던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는 때로 그를 강단에서 잠시 떠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복되는 대로 바로 다시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의 57번째 생일 며칠 전 그는 시글락에 공격당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서 회복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도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겠죠. 그는 그 설교 이후 다시 강대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몇 개월 뒤 1월에 소천하십니다. 그 설교에서 그분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설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대장 중에 가장 뛰어나신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극심한 전투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그분은 언제나 언덕의 가장 바람 부는 곳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그분의 어깨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힘겨움 속에 있다면 그것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긴 이 40년의 사역, 주님의 이름이여 영광 받으소서. 나는 그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또 다른 40년을 진정 기쁘게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생명이요 평화요 또한 기쁨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의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고 삶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기와 다툼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육체라는 이 자리, 포지션을 생각할 때 결론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있을 때 감사하자. 그리고 그 마음의 감사의 마음으로 내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내 육체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하라는 것이죠. 스펄전에게 또 다른 40년의 사역이 주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금의 삶이 허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 주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내가 죽음에서 눈을 떠 영원한 삶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떠 주님의 품으로 갈 때 나의 삶에 후회나 허무가 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도 나를 공급해 주셨음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